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주제가 기업이라는 겁니다. 기업이란 말은 조금 옛날 말이지만은 유업이라고 할 수 있고 혹은 유산이라고 혹은 상속 또는 말을 또 실체적으로 바꾸면 상이라는 거예요. 상급. 이 주제를 다루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회에서 한 70년대 이후부터 이 부흥사들하고 또 상동수의 목회자들이 이 상급 교리를 굉장히 유치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식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면은 상 그러면 뭐 무슨 상이야 그런 거부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뭐 옛날에 어떤 식으로 가르쳤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11조 많이 하면은 복 받는다. 뭐 하늘에서 그 양식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쏟아부어준다. 말라기 3장이라는 말을 갖다 대고 하나님께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위협을 했었죠. 목사를 잘 대접하면 자식들 잘 된다. 헌금 많이 내면은 천국 가서 대골 집에서 산다. 교회 봉사 많이 하면은 역시 복을 많이 받고 또 천국 가서 뭐 자기 집 잔디도 풀고 뭐 금 면류관 쓰고 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목사 말 잘 안 듣고 교회 봉사 잘 하지 않고 헌금 잘 안 내고 애먹이는 그런 신자들은 개털 모자 쓰고 다닌다. 뭐 이런 말. 그래서 교회에다가 뭐 많이 또 갖다 바치는 게 좋은데 피아노 한 대 갖다 헌물하면은 하늘에 가면은 천국에서 뭐 그랜드 피아노로 받는다. 이런 거. 목사에게 뭐 차 사주면은 또 천국 가면은 뭐 롤스로이스 같은 거보다 더 좋은 거 받는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유치한 얘기도 했었죠. 근데 놀랍게도 제가 바로 엊그제 그런 교회에 현재 다니면서 그런 식의 얘기를 늘 듣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소에 있던 분의 고충담을 좀 들었어요.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 많고 아직도 그런 식으로 믿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0년도 이후에 혹은 그 이전이라도 그런 식으로 가르친 그 상급 교리는 매우 세속적이고 또 상리적인 복음의 왜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일부 교사들이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 잘못된 가르침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는 그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진리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좀 깨달은 분이라는 분들이 소위 의식교인이라고 합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을 매우 싫어하는데 상급교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물론 옛날 분들을 비롯해서 지금에 있는 강단에 계신 목회자들이나 뭐 이렇게 강사들께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상당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그것이 유치하고 비성경적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자체를 우리가 내던질 수는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식사를 하시다가 돌을 씹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밥상처럼 내던져요? 성격이 급한 분은 그렇게 하시겠지. 돌은 골라내고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영어 속담에 그런 것이 있죠. 아기를 목욕을 시켰는데 그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린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상급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산상설교를 읽어오십시오. 상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도 많이 가르쳤고요. 구약에서 상에 대한 언급이 유업 혹은 기업이라는 언급이 약 650회나 나오고 있어요. 신약에서 직접적인 언급만 해도 48회, 48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유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하고 그 후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약속을 반영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개념입니다. 구약 시대의 유업이란 무엇인가? 구약 시대의 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가 찬송가에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것은 천국 간다는 뜻이죠. 그것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이 받는 유업의 땅에 대한 예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신분으로 들어갔냐 그러면 애굽에서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고서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간 자들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갈 시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유업의 땅에 들어가는 것하고 구원을 받는 것하고는 양식이 다르죠. 형태가 다릅니다. 방법이 달라요. 구원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없이 순전히 믿음으로 거저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무력으로 쟁취했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양의 피로서 구속을 이미 받은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빼앗은 유업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유업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1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에 쌓아오던 소망에 대한 물체적인 화살표였어요. 그래서 이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인데 지상에서부터 받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에서 대부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유업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를 아까 읽은 본문에서처럼 합당하게 기업의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했다 그렇게 자격을 부여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유업은 복음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건 뭐죠? 죄인들이 아무런 노력이나 공로가 없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복음을 믿고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에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게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극히 한 측면만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고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initial salvation, 첫 번째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따라오는 축복까지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은 단순히 사후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혹은 흔히 생각하듯이 유업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에요. 유업과 천국은 다른 것이고 유업과 하나님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포함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복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현세부터 우리가 맛보아야 하고 맛볼 수 있는 새 언약 시대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들에게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상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한 보상이에요.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한다면은 받을 상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와 무관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의 유업의 상은 주님을 위한 선행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유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각자에게 돌아갈 각자의 목, 각자의 몫으로 상속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자식들 잘 되길 원하시죠? 하물며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만 그냥 달랑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들과 함께 아들에게 속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계속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이후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너무 없어요.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유치한 상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세속적인 상금론을 가지고 뭐 교회 잘 섬기고 목사 잘 섬기고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엄청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지어먹은 생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에베소서 1장에 하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한 뜻입니다. 따라서 그 선한 뜻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에 후속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하죠. 그것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복복하니까 아이 그건 유치한 얘기고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죠. 어떤 것이 세속적인 복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신령한 복인지 하늘에 속한 복인지를 우리가 분간해서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정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사실상 그것에서 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기 아들께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유업의 상이에요. 우리들이 이와 같은 유업의 상을 받아야만 사실은 크리스천으로서 생기가 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누릴 줄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것이 대부분 고달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복에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내복 주세요 하니까 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때에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것을 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유업결이라는 것이 사실상 오해하기도 쉽고 뭐 이것을 요즘 별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일부 그런 전통적인 분들을 빼놓고는요. 사실은 신학자들도 이걸 잘 다루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상급교리라는 것이 신학적으로도 이제 제자리를 성경의 말씀대로 찾아야 하고 신자들도 유업신앙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되고도 남았다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유업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5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선행과 악행을 갚아주시고 또 의와 불의를 갚아주시는 분으로 분명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실상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듯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하듯이 행합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크리스천 라이프의 경건 생활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예요. 두 번째 욥이라는 것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면해야 돼요. 그래서 근면과 믿음과 인내로 상속받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앞으로 돌아오는 몫의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각 지파별로 나눠졌는데 그 지파들이 다 가서 자기들의 몫을 스스로 쟁취해야 돼, 획득해야 돼, 싸워서 빼앗아서 얻어야 했던 거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들 땅 한 치도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사실상 있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로 이 11절에서 말하듯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을 받았는데 성도의 기업에 합당한 그 부분이라는 것은 그 몫의 그 자기의 할당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몫을 위해서 그 배당을 위해서 자기 할 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몫을 위해서 믿음을 발휘하고 역경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자가 되었다 해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욥을 성도들의 자세를 욥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아주 분명하게 근면과 믿음과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표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욥의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예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것이에요. 그것만 받았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헌신을, 이와 같은 노력과 이와 같은 인내와 이와 같은 믿음과 신뢰의 삶을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잊지 않으신다는 뭡니까? 상을 주신다는 뜻이죠. 벌 아니면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세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의 질에 따라서 그 퀄리티에 따라서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욥의 상을 받게 됩니다. 욥의 상을 받으려면 성령의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런 삶에는 물론 적지 않은 방해가 있고 욕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읽은 11절에서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왜? 욥의 상을 위해서. 그래서 이 기도는 욥을 바라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올려야 합니다. 꾸준한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가 없이는, 부지런함이 없으면은 아무도 욥의 상을 위해 싸우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꾸준하지 않은 것이 하나의 특징이에요. 뭐 좀 한다고 열심을 내고 했다가 처음에는 그냥 뭐 굉장히 뭐 거의 난리를 부리듯 하다가 금방 잊어버리죠. 또 그리고 금방 열이 식어버려요. 국가적으로 하는 일이나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나 똑같아요. 우리에게 꾸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참 많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성의를 내지 않고 아이고 힘드니까 그냥 그만두자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두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도 보면은 되게 그렇죠. 그런 것이 우리의 약점인 것 같아요. 서면은 막 좋고 막 그냥 서로 연락하고 뭐 전화하고 뭐 그냥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간이 아깝다 이렇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게으르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믿음 없으시고 그런 식으로 사세요? 예수님 믿음에 충만하셨고 예수님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 근면하셨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의 상을 받으셨어요.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을 받으시고 만유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선행에 꾸준해야 됩니다. 사랑의 삶에 꾸준해야 돼요. 기도와 성경 공부에 꾸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밀착된 교제에 꾸준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상에 꾸준해야 돼요. 했다 저랬다 믿었다 믿었다 전진해 나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신실하신 그 모습을. 그렇지 않으면 칭찬받지 못해요. 주님의 모습이 없으니까. 세 번째로 욥의 상을 받으려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아브라함 대한 얘기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겠어요? 그 사람의 생애 전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빼놓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했어요. 왜 그런가? 아브라함은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한 표준 모델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위 말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모델이라 이거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은 또한 우리들이 믿은 후에 어떻게 욥의 상을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한 표준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오래 붙들고 있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바라면서 그 욥의 상을 향하여 진정한 의미의 본향을 향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소위 말하는 믿음의 선열들의 명단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여러 이스라엘의 훌륭한 인물들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무엇을 믿었느냐? 욥의 상을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어떻게 그 상을 믿었을까요? 그 본문에 이런 내용으로 말하죠. 모세는 장차 받을 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모욕을 당한 것을 참았고 바로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출애굽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거든요. 욥의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힘써서 얻은 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벌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빚지신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래라 저래라 뭐 우리의 선행과 봉사와 거룩한 삶을 요구할 권리가 주권자로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뭘 선을 행하였다고 해서 갚아줄 의무가 없으세요. 사실상 따져보면 우리가 아무리 순종을 잘했다 하더라도 거기는 구멍이 뚫린 데가 있고 거기는 이기적인 동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 흠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과 인내와 근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한 선행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욥으로 축복을 주려고 하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차원입니다. 뭐 우리들이 선한 삶을 살고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니고 열심히 선한 삶, 거룩한 삶, 사랑의 삶,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뭐 피 한 병을 흘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망과 죽음과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만약 이 은혜를 우리의 선행으로 갚아 한다면 아무도 갚을 수 없겠죠. 우리들이 하나님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목숨을 열 번을 더 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끝없고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그 놀라운 구속에 대한 하나의 작은 감사의 표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의 축복을 나누어주시죠. 그래서 유업의 상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당연한 봉사와 부족한 헌신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아니 뭐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않은데 무슨 상이야. 예,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 편에서 주님을 뭐 기쁘게 하거나 우리 죄를 다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이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둬주는 십자가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넘치는 은혜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상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왜 상금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제의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안 받겠다. 그것을 무시하겠다. 그게 없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칭찬받을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양을 하는 것이 반드시 미덕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서 주시려는 것을 물리치는 것은 겸손도 아니고 뭐 그것이 더 나은 영성도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을 주실 필요가 없다는 데 다 동의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상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뭘 잘했다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라고 다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죠. 내 생각입니다. 내 느낌이고 내 철학이고 내 주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우리가 힘써 받기를 원하세요. 유업의 상은 최초의 구원 이후에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업의 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사실상 상이라는 것은 유업이라는 것은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돼서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에요. 근데 그 상이 뭔가 궁금하실 거예요. 성경은 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쁜 것에 대해서는 상소를 하지 않아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거 봤어요? 천국에 대해서 아주 그림처럼 이렇게 다 그린 거, 그런 식으로 상소를 한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요. 상도 마찬가지예요. 상에 대한 것도 사실상 극히 상징적입니다. 그렇지만 동기부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암시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이 뭔가? 상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만 칭찬을 하셔도 그것으로서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겠죠. 황송하겠죠. 나의 믿음과 오래 참음과 충성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아유 참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나의 고통과 수고가 다 한순간에 잊혀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겠어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칭찬이겠어요? 내 얼굴 똑바로 보시면서 나를 안으시면서 착하가 충성된 정아 잘했도다라고 칭찬하는 그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주님의 그래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 그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참 안심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에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에 확신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상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에, 유업의 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나오듯이 사후천국에서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책임과 명예를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충성과 신실로 섬긴 자들에게는 더 큰 일이 맡겨질 것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죠. 가서 뭐 찬송이나 하고 뭐 그냥 누워서 낮잠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온 우주를, 경신된 우주를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우리가 맡아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맡아서 할 것인데 그것이 우리 각자마다 레벨이 다르다는 것이죠. 누구나 같은 일을 동일한 레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따라서 상이한 일들을 맡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동일해요. 누구나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받는 유업에는 차이가 있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행한대로 갚아준다고 했기 때문에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받는 상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 유업의 상이라는 것은, 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원과 나의 은사와 이 기회를 낭비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직구해야 한다고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청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헌신과 사랑의 삶을 자신의 권리로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성도의 마땅한 책임과 마땅한 의무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한때 본질상 진로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었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유업의 상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로우신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열심으로, 더욱더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는 데는 우리의 헌신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후하고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단순히 뭐 천국 들어가서 뭐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해로 한다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 지상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보다도 잘 섬기려고 애쓰겠죠. 그것이 상급 교리의 중요한 동기부여예요. 그런 삶에 대해서 후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실상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 예수께 속한 모든 유업의 선물들을 주시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구원만 받으면 될 것을 구원 이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황송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나 갚아준다고 하셨사오니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것이 하나님의 고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운 성품인 줄 아나이다. 우리에게 그 같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담고 달려갈 수 있게 하시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의 그 선한 뜻을 저희들이 두 손으로 감사하며 받게 하시옵소서. 그래 그것이 주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